자,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이제 새롭게 오후 시간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좀 자유로운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히브리서를 나가고 있고 수요 모임 때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와서 지금 이제 아가서에 이제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를 좀 제외하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쭉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빌립보서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끝났었는데 그 에베소서는 저희가 주일 오전에 설교 말씀으로 제가 이제 시리즈로 그렇게 이제 에베소서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빌립보서는 아무리 들어도 뭐랄까 참 질리지가 않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들어도 너무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도 이제 차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틀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 짧기도 하고 사실 금방 듣거든요. 이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금방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참 너무 좋은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쓴 서신서인 것이고요.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쓴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AD 한 62년경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그야말로 거의 2000년 전에 이제 그렇게 쓰여진 편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처음 갇혔을 때 그때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죠. 옥중서신, 그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를 옥중서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 이제 이게 기쁨,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이제 15회 이상 등장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언급한다는 것이 참 이게 복음이 아니면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로마 식민지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마케도니아에 속한 도시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 중심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리스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리스 반도 거기에 이제 북쪽 지역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로마 제국의 그 영토를 동서로 연결하는 이그나티아 가도라는 곳에 이제 위치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상업 도시, 군사 도시 뭐 이런 데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전쯤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관통해가면서 중간에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빌립보가 이제 그런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런 도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다 이제 로마 법과 로마 문화가 적용되는 것이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법적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문화를 조금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그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전혀 안 밝히다가 어떤 순간에 다 그걸 밝히는 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그랬을 때그 바울을 체포했던 그 군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도시들에서 그 로마 시민의 어떤 법적 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됐던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걸 알아두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신교 배경이고 또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이제 숭배 문화가 있는 곳이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가? 당시에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사실 그씨 뿌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씨는 이렇게 이제 씨앗을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쫙쫙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이렇게 뿌리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온 세계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흩어져서 사는 지역에서, 어디든 가면은 이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그 여호와 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당을 세웠거든요. 근데 무조건 회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 인구가 10명이 이상이 될때 이제 회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빌립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그 기도처를 찾아서 강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요 기도처라는 것은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임시로 이렇게 이제 해놓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 그냥 우리가 쉽게 빌립보 교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고,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다. 지금 우리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해가잖아요. 다 예배당으로 쓰던 건물들이 다 나이트클럽, 바, 이런 데로 다 바뀌어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물론 거기 이제 카톨릭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바울이 이첫 번째로 유럽에 이제 세우게 되는 그 교회, 바울이 세웠다니까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가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인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유럽 전 유럽 대륙에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다, 이런 거니까요.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케도니아인의 환상, 그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건너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박해와 핍박 이런 상황 하에서도 복음에 굉장히 충실했던 그런 교회로 되어 있고요. 고난 중에도 믿음과 기쁨을 유지한 그런 교회로 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또 열심히 있었던 교회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여기서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시니까 이렇게 대충 떠올려 보시면, 여기서 있었던 일이 이제 그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이제 여기서 있었던 것이고, 또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소녀 이제 고쳐주니까 그 주인들이 막 이제 고소하고 그런 사건이 여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할때막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때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사실 이런 구절들은 그냥 인사말 했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길 원하고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에도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좀 요걸 좀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요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대종은 이제 슬레이브가 아니라 여기 이제 서번트로 되어 있습니다. 서번트. 이제 그 둘로스 아세요? 둘로스. 그 유람선 뭐 이런 것에도 뭐 둘로스호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게 이제 종인데 이때 이 종이라고 할 때 이 여기서는 이제 그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섬기는 자의 의미 이런 게 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예수님한테 그야말로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온 어떤 노예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고 그분을 섬기는 자의 의미로 이제 이렇게 종이라는 이제 이 단어를 쓴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만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함께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사역자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디모데는 그러면은 언제 만났나? 아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서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제자였고 그때부터 이제 곧바로 바울과 합류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것까지 좀 눈치채신 분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디모데 할 때 그 영어로 디모데의 이름을 보면 티모데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모데우스, 디모데우스, 아마데우스 이런 것처럼 디모데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디모데 전후서 할 때 디모데 전후서 할 때의 그 디모데를 보면은 뭐로 돼 있냐면 티모데이로 돼 있습니다. 어? 티모데, 티모데우스. 어? 뭐가 이름이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티모데우스는 이게 이제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오스가 하나님이고 티메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아너, 리스펙트. 그래서 이제 존경, 존귀, 가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겨지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이제 티모데우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참고로 제 영어명이 디모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이제 이런 데서 그 이 헬라식으로 표기할 때 이제 티모데우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티모데우스의 라틴어식 표기가 티모데인데 요것이 이제 영어의 이제 성경명으로 이렇게 굳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현대 영어에서 요게 좀 더 간결하기 때문에 요것이 널리 쓰이게 됐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다 혼용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누구와 누구와 누구라 그러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게 지금 교회 구성원 전체입니다. 한 교회, 지역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전체를 다 언급한 거예요. 성도들, 뭐 감독과 집사를 포함해서 다 성도죠. 사실은 다 성도예요. 예.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된 자들, 세인트, 영어로는 세인트고 이것을 로마 카톨릭은 성인으로 번역하는 것이고 일반 사회에서 성자로 번역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그냥 성도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번역하는 것도 사실 조금 개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도자가 무리 도자를 쓴다 그래요, 한자로. 그러니까 이게 단수일 때도 그 무리가 되는 개념이 돼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그냥 성인 이러기는 또 어려우니까 우리가 성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이제 성도인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감독들이 있습니다. 감독들, 비숍스. 이 감독, 이 비숍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이제 에피스코포이고, 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피스코팔이에요. 그래서 이피스코팔 철치 그러면 그게 이제 감독교회.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이제 헬라어를 그대로 이제 음역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독들이 있는데 이 감독들은 우리가 몇번 했듯이 이제 감독과 목사와 장로는 다 같은 한 사람에 대해서 부르는 어떤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직급이 뭐가 세 개로 나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이제 감독은 좀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헬라 로마적 행정 감독과 이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질서를 강조하는 단어고, 장로 엘더라는 단어는 이제 관계적인 명칭으로서 유대적 배경과 권위와 지혜를 강조하는 명칭이고, 또 목사 패스터라는 것은 이제 역할적인 명칭으로서 신약교회 내에서 그 양육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 지도자의 다양한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무슨 뭐 계급 차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지금 같은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이제 이걸 좀 다르게 이제 자꾸 보려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일반 목양자들이 있고 그 목양자들 사이에 감독이 또 따로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 가톨릭식의 이제 그런 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감독과 장로와 이 목사가 다른 것이라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구성원 전체를 언급할 때 모든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과 장로와 목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독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목사들, 장로들 그런 것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감독들이 곧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두 개의 직분, 두 개의 직분밖에 없었던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이제 2세기면은 100년 되죠. AD 100년대, 뭐 110년, 뭐 이런 2세기 초에 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주교가 이제 이게 다른 거다. 감독과 장로 이런 게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엄격하게 이제 자꾸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피라미드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드. 일반 성도들이 있고, 일반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이제 있고, 뭐 이제 뭐 부제가 있고, 부부제, 부제, 사제 뭐 이렇게 있고, 사제들 중에서 추기경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그다음에 교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딱 완전한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잘 아시듯이 이 피라미드 구조, 이것은 이 니골라 체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이제 여기 이제 집사들, 디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함께 이제 교회 내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대충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여호와라 불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존재를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위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등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문장상.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 이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는 사실 참된 평강이 올 수 있는 소스가 없는 것이죠. 자, 은혜와 평강 요까지만 좀 같이 보시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굉장히 익숙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서 우리 히브리서까지 14권 중에서 히브리서만 빼고 다 이게 있어요. 은혜와 평강. 이렇게 인사를 시작해요. 어떤 데서는 좀 하나가 추가돼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서신에서만의 특징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런 식의 인사 방식이 당시의 그 헬라 문화권 이 로마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서의 보편적인 인사 방식인가? 이것도 좀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인사하죠? 굿모닝 이렇게 하시죠? 아닌가요? 굿모닝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게. 밤새 온전히 살아 계셨는지.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우리는 이제 우리 인사잖아요. 안녕. 피스잖아요. 평화, 평강. 피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샬롬하고도 이제 비슷하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헬라식 인사는 뭐냐면, 안녕. 이것도 아니고, 샬롬. 이것도 아니고, 뭐냐면, 카이레인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카이레인. 카이레인이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카이레인 기뻐하라. 네. 자,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 헬라인들의 그 인사예요. 기쁘시죠?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 기쁨 누구 이름 같네요. 기쁨아. 네, 기쁨.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에 이제 그 당시에 문서들에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어요. 사도행전 요거는 그냥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만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3장 26절에 글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무난하나이다 할 때 그 무난하나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레인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유대식 인사가 샬롬인데 이 샬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이레네예요. 샬롬은 히브리어고 샬롬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에이레네예요. 요게 이제 평강, 평안인데 요런 인사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좀 흔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럼 제가 왜 요런 인사들을 다 소개하냐? 바울의 이 인사 방식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때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볼 때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이런 거예요. 카이는 이제 엔드란 뜻이고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카리스와 에이레네. 근데 아까 그 이 헬라식 원래 그 헬라식 인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이, 잘 기억하셨습니다. 카이레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발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카이레인,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로마인들의, 헬라인들의 관습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인사를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다고요? 카리스와 에이레네. 카이레인, 카리스, 에이레네. 뭔가 조금, 이게 조금 어감이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면서도 이게 세속적인 인사가 아니라 성경에 맞춘, 그러니까 이 교리적이기도 한 그런 인사였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순서가 명확해요. Grace be unto you and peace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Grace가, 그러니까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순서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콤마가 딱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서. 왜 그러냐? 인간에게 있어서 평강은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을 때 인간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그 평안, 평강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된 평강은 없기 때문에 이게 교리적으로 바울이 그냥 허투루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사람이 구원 얻을 때 나의 어떤 행위, 나의 공로 이걸 철저히 배제하는 용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는다는 거, 내 공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평생을 평강이 없는 겁니다. 종교라는 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공로와 상관없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이 따라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